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1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1장 1절부터 15절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붙이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살을지니라.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이 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를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오랜만에 레위기 말씀으로 이제 돌아왔는데요. 레위기를 좀 전체적으로 보면 레위기 그 초반부에 제사법이 나오고 또 각종 이제 정결 이제 규례들이 나오죠. 그런데 의식적인 성격이 강했습니다. 제사법도 말하자면 세레모니죠. 상징적인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르치셨고요. 정결 규례도 예를 들어서 뭐 나병, 짜라트 문제라든가 혹은 피를 다루는 문제라든가 그리고 16장이 이제 정점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 절기이기도 한데 대속죄일 규례 이런 하나님의 명령들은 의식법적인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17장으로 접어들면 실제적으로 백성들과의 사이에서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지켜야 할 그런 법들 말하자면 십계명을 기조로 말씀을 드리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주로 하나님을 대하여서 하나님 직접적으로 대하여 지켜야 할 규례들인데 상징적인 성격이 다분하죠.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도 그렇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도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5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또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이렇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규례들은 지금도 우리가 도덕이라 윤리라 부르는 그런 영역으로서 상당히 실제적이고 그리고 또 인간성이 아주 가미되어 있는 그런 영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레위기 17장에서 교훈이 되어지거든요. 거의 레위기 끝까지가 그런 규례들로 주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 17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가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결함, 정결함을 말씀하시는 그 부분 가운데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찾아야 될 정결을 주로 말씀하시는 부분인데요. 특히 오늘부터 살펴볼 21장부터 22장은 그 중에서도 제사장들과 관련되어 있는 규례들입니다. 그러니까 21장부터 22장까지는 일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례가 아니고 제사장들 그리고 대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들입니다. 그것을 이제 모든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죠. 앞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의식적인 규례들을 교훈할 때 8장부터 10장까지가 제사장과 관련되어 있는 규례들이었거든요. 제사장 위임식, 제사장 의복에 관한 것, 뭐 이런 게 규례들이었죠. 마치 그것과 같이 이제 레위기 전체 속에서 이 오늘 살펴볼 몇 주간 살펴볼 21장부터 22장까지는 제사장과 관련되어 있는 규례임을 먼저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삶은 1절부터 15절까지는 그 중에서 크게 내용적으로 두 가지와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죽은 자를 다루는 문제, 다른 말로 하면 장례와 관련하여서 애곡하는 문제, 그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당연히 제사장이 그것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내를 취하는 문제,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아내를 취하는 문제를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씀드렸던 21장부터 22장까지는 굉장히 구조가 명확해요. 그래서 주제가 여섯 가지거든요. 그 주제는 크게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거룩한 여호와이니라 라고 하는 그런 선언구로서 나눠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 그 말이 나오고 있죠. 8절 하반절에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라는 이 주제라고 할까요? 혹은 뭐 반복되는 선언문이라고 할까요? 이 선언 가운데 이제 하나의 주제가 다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는 그 이제 죽은 자를 다루는 문제, 그리고 또 아내를 취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주로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또 나는 그를 거룩히 하게 하는 여호와님이라 라는 선언문이 또 나오는데요. 그래서 또 이게 한 묶음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1절부터 9절까지 한 묶음이고 10절부터 15절까지 한 묶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네 묶음이 21장 하반부와 또 22장에 쭉 나눠져 있어요. 같은 선언문으로 이렇게 나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10절부터 15절까지는 같은 주제인데 장례를 치르는 문제와 그리고 아내를 취하는 문제인데 10절부터 15절은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과 연관이 있습니다. 앞에는 제사장이 지켜야 할 것, 그리고 뒷부분은 대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들이 있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사장보다 대제사장이 더 강화돼요. 거의 유사한 내용인데요. 제한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본문은 뭘 암시하고 있냐면요, 제사장은 일반 백성보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제한이 많다는 것이 이미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1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잠시 살펴볼 텐데 1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이 규례들은 일반 백성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에게만 해당되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5절은 제사장도 해당이 안 되고 대제사장만이 지켜야 되는 굉장히 제한적인 규정이에요. 훨씬 엄격한 규례들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내용을 살펴보죠. 먼저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제 죽은 자의 장례와 관련되어서 그 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시체가 부정하다는 것은 앞에 그 상징적인 규례들 가운데서 여러 번 반복되었죠. 특히 이제 음식 규정에서도 나타났었고, 그리고 피와 관련된 것을 알려주는 그런 규정 속에서도 또 강조가 되었었습니다. 시체가 부정한 것은 생명이 없기 때문이죠. 그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식적으로, 의식법적인 규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시체를, 짐승까지 포함해서 시체를 만지지 못하도록 하신 것은 결국 그 죽음이라는 것이, 생명을 잃어버림이라는 것이 죄의 결과요, 죄로 인한 형벌이요, 결국 그러한 결과로부터 이스라엘은 막아지는, 그것을 겪지 아니하는 그런 은혜로서 부름받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상징적인 규례였습니다. 네, 그래서 죽음으로부터 멀어지고 죽음을 가까이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죄에 대한 형벌로부터 결국 거룩해지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에 관해서 말할 때 2절부터 3절에 보시면 직계 가족인 부모 또는 형제 또 이제 친자매 자녀에 관해서는 이제 장로에 관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제사장은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반 백성들은 이거보다 더 넓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 어쨌든 시신이 나오면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것이 일반 백성들 허용이 되어 있죠. 단 시신을 만지면 부정하여지기 때문에 그 부정을 처리하는 규례가 또 뒤따르죠. 네, 그래서 반드시 그것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정화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제사장은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제사장은 절대 일반 백성들처럼 시신을 만져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다만 제사장의 경우는 어떻죠? 직계 가족, 부모, 혹은 형제, 혹은 자녀에 관해서는 시신을 만지는 것이 허용이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식으로 시신을 처리하고 그리고 정교 규정을 통해서 정결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 것입니다. 자매의 경우에 출가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단서가 3절에 붙어 있는데요. 이것은 아마도 자매가 이제 출가했을 경우에는 그 권한이 누구에게 넘어가죠? 남편에게 넘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라고 할지라도 형제자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질서 가운데서 이제 이 제사장에게 뭐 오빠일 수도 있고 또 남동생의 역할일 수도 있겠죠. 인간적으로는. 그래서 그 역할보다는 남편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 역할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께서 빼신 것으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부부도 사실은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요. 부부는 우리 성경 통해 확인하는 것처럼 이제 거의 자신과 같은 한 몸의 존재이기 때문에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거기에 포함된다고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대상으로서 포함된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좀 넘어가서 이제 10절부터 보시면 대제사장은 더욱 강화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장례와 관련해서 슬픔을 표현할 때 거룩한 관을 쓴 머리를 풀 수도 없고 예복을 찢을 수도 없죠. 그러니까 이 예복은 대제사장을 상징하는 그런 거룩한 의복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슬픔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방식이 이제 옷을 찢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푸는 방식인데 대제사장은 그 역할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의복 때문에 의복은 역할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 일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장례로 인해서 이제 성소를 이탈하지 않도록 이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이 다 제사장에게는 없는 대제사장에게 있는 더욱더 엄격한 이제 규정입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이 1년 뭐 365일 성소에서만 살았다 이런 의미가 의미라기보다는 이제 부모가 죽었을 때에도 이제 자식으로서의 의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앞서서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번째 주제가 나타나는데요. 다시 앞쪽으로 돌아와서 5절 이제 이하에 보시면 5절은 좀 나중에 다루고요. 이제 7절 이하에 보시면 이제 제사장이 아내를 취하는 것에 있어서 훨씬 더 신중하고 그 제한이 엄격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데요. 제사장은 성적으로 문란하다고 알려진 여인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 부류가 나타나죠. 창녀, 또 이제 부정한 여인, 그리고 이혼당한 여인은 안 된다라고 구체적인 대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오셔서 13절 보시면 대제사장은 이 제한도 안 돼요. 그래서 오직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을 것. 그래서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14절에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요. 훨씬 더 제사장보다 엄격하죠. 말하자면 일반 백성들은 이러한 여인을 할지라도 회개하거나 또 하나님께 명하신 그 정결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한다면 아내를 취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그러한 과정을 거쳤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일을 했던 여인들, 간음을 했거나 혹은 또 매춘을 했거나 했던 여인들을 아내로 삼을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은 그것보다 훨씬 더 엄격하여서 아예 이제 처녀 외에는, 이스라엘 중에서의 처녀 외에는 결코 아내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을 명하고 계시죠. 아마도 제사장은 이제 뭐 간음이나 이혼이 아니라 사별을 했을 경우에, 아니 이 명령을 잘 살펴보면 사별을 한 여인 같은 경우에는 아내로 취하는 것이 막아지진 않았을 것입니다. 이 규정들을 보게 되면. 그런데 대제사장은 그렇지 않죠. 대제사장은 오직 처녀만을 택하여서 아내로 삼을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명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그 오늘 본문의 주요한 내용이죠. 다만 아까 이제 잠시 후에 살펴보겠다는 4절 이하의 말씀이 조금 어려운데요. 일단 4절에 보시면 오늘 이제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사실은 좀 해석이 약간 모호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이렇게 해석할 때 약간 어려움이 있는데요. 우선 어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보시면 우리말 성경에 주가 달려 있죠. 주에 보시면 네, 남편이라고 이제 번역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어른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여러분 잘 아시는 단어인데요. 바알이에요, 바알. 바알이 원래 뜻이 뭐냐면 주거든요, 주. 나의 주인. 그래서 이제 고대 문화 가운데서 남편을 이제 주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기 때문에 남편이 되기도 하고요. 우리말을 번역한 것처럼 이제 장로, 또는 가장 높은 어른, 그 어떤 그 모임이나 집단 가운데서 가장 존중받는 자로서 이제 여겨지기도 하기 때문에 이 바알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여러 가지로 써요. 바알은 주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으로서의 바알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뭐 주인, 나의 소유자, 종 같은 경우에 이제 주인 소유자도 되고, 그 다음에 아내 같은 경우에 남편도 되는 그런 좀 폭이 넓은 단어거든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어른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죠. 그리고 백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제 암이라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우리 호세아서에서 뭐 로암미, 이렇게 해서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일컬어진 그 장면 기억나시죠? 근데 이게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가리키는 전형적인 표현이긴 한데요. 원뜻은 그냥 사람들이에요. 영어로 하면 people이죠. 그래서 어떤 집단의 사람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사장은 이스라엘, 이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가리키겠죠. 근데 정확히 어떤 부류인지는 사실 명확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제사장이 앞에서 장례를 치를 수 있는 대상들이 소개가 되고 있잖아요. 1절부터 3절에. 근데 맥락상 보면 그 부류를 받는 단어일 수 있습니다. 이 그 백성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암이란 단어가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제사장은 바로 그 앞에 부류의 이제 어른이어, 그러니까 가장 높은 혹은 존중받는 자여서 속되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앞에 내용하고도 연결될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뒤에 내용하고도 연결할 수 있어요. 해석의 여지가 넓은 것이죠. 그래서 뒤에 내용과 연결한다고 한다면 바로 밑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이 나오죠. 5절에 죄송합니다.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고 자기의 수염 양쪽 깎지 말라, 살을 베지 말라 라고 하여서 이 일반 그 이스라엘 사람들, 이때는 일반 백성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들과 관련해서 가장 존중받는 자, 가장 사람들이 말하자면 쳐다보는 자 이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이 할 만한 이런 일들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식으로 뒤에 말씀하고 연결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속되게 하다라는 것이 할랄이에요. 좀 들어보셨죠? 그래서 할랄 음식에서 요즘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건강식 생각하는 그런 이제 일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단어이긴 한데요. 이 속되게 하다라는 이 번역된 이 단어가 실은 상처를 입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또 원래 원문의 뜻을 고려하면 앞 뒤의 내용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절이 사실은 정확하게 어떤 부분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선언인지가 명확하진 않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4절이 위치가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사실은 이 21장부터 22장까지 전체를 다 고려한 그런 선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이 오늘 살펴보는 제사장이 장래와 관련되어서 주의해야 될 부분들, 일반 백성들보다 대제사장은 더 주의해야 되죠. 그 다음에 아내를 취한 데 있어서 더 엄격한 부분들, 이 부분들 관련해서 왜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일반 백성들과 훨씬 더 말하자면 더 거룩해야 되고 더 달라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정결 규례들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이 내용들이 사실 다 더욱더 정결한 것을 요구하는 규례들이거든요. 그랬을 때 제사장은 왜 이렇게 더 정결해야 되는가, 이 내용이 이 장례의 방식 또 결혼의 방식에서 표현이 되어져 있고 다음 시간에도 그 내용이 계속 이어져요. 다음 시간에 육체적인 장애가 나오고요. 뒷부분에 그런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4절을 바로 21장부터 22장까지의 모든 규례들을 다 말하자면 규정하는 그것을 포함하는 상징적인 선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어떤 그 위치로 두셨는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 이스라엘의 주인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역할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역할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왕이라고 하는 직분자를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모세 오경부터 출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규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명령들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던 위치에 있던 존재는 제사장입니다. 왕은요, 주로 이제 전쟁과 관련해서 이 구약 성경에서 많이 역할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 가운데서 왕을 자주 보아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왕의 통치를 직접적으로 받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물론 이제 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질서 가운데서 그 통치를 받긴 합니다만 백성들이 왕을 직접 접하거나 그의 말씀을 듣거나 그의 명령을 듣거나 그래서 삶을 교정해 나가는 그런 일들은 드문 일이거든요. 그런데 대사상은 다릅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말 어른, 주인과 같은 역할을 하는 존재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결코 자신을 속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21장부터 22장까지의 가장 강력한 주제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교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아야 되겠죠. 그 장례와 관련해서 시신을 만지는 것 관련해서 초반부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 그것은 생명을 잃는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일인지 또 그 생명이 단지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죄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죄로 말미암아서 그 죄의 대가로서 생명을 잃는 일,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벌을 받는 일,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두려운 일인지를 알게 해주는 하나님의 상징적인 규정들이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제사장은 훨씬 더 엄격하게 그로부터 구별되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어쩔 수 없는 바까지도 사람이 죽으면 그걸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죠? 특히 부모가 돌아가시면 당연히 자녀도 처리해야 되는데 대제사장은 그것마저도 허용이 되지 않단 말이죠. 그만큼 대제사장은 어떠한 이유로도 자신을 죄와 가까이 할 수 없는 죄의 결과를 결코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상징적인 존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그 일에서도 제사장을 보면서 아, 이 일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계 가운데 할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요. 그러니까 죽음과 맞닿는 것. 죄의 결과로서의 죽음을 결국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은 일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을 주의하는, 그것을 두려워하는 깨달음이 있는 존재로서 부름받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배울 수 있었던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대제사장을 통해서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대제사장도 부모가 있으니 돌아가시겠죠? 죽겠죠? 그랬을 때 대제사장은 결코 그 의복을 받지 않고요. 그 슬픔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무정해 보일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죽음, 그리고 보편적으로 인간사 가운데서 뭐 자녀든 부모, 전혀 부모와의 관계든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겪을 수밖에 없었던 어떤 슬픔, 이런 것들을 뒤로하고 죽음의 본질적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바로 대제사장이었던 것이에요. 과연 죽음이란 무엇인가?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훨씬 더 말씀에 입각하여서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대제사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제사장을 보면서 말하자면 굉장히 신령한 세계로서의 초대를 받는다고 할 수 있겠어요.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많은 죽음들을 이제 겪게 되는데요. 그 죽음에 담겨 있는 실제 진실을 잘 알지 못하죠. 죽음은 분명 죄의 결과입니다. 그죠? 그런데 진리가 없으면 그냥 뭐 질병으로 죽었다, 혹은 사고로 죽었다. 그래서 이제는 물질적으로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로 인한 슬픔, 이 정도만이 사람들이 감각하면서 느끼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참 현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슬퍼하는 자도 다 지나가 버리고요. 그리고 죽은 자도 당연히 지나가 버리고요. 남지 않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도 모든 죽은 자들이 결국 그 죽음의 참 현실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순간은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 그때에 모두가 그에게로 부름받아서 결국 그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인가, 아니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존재인가, 그것이 판가름 나는 지점에서 바로 우리 개인의 인생들이 겪었던 죽음의 문제들의 의미가 그때서야 벗겨지는 거예요. 어떤 이는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이고요. 어떤 이는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못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어지고 이제는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처하게 되는 참 현실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주 슬픈 죽음들이 있죠. 어린아이가 최근에도 술 취한 그 음주운전자에서 죽게 되고 얼마나 우리 인간적으로 굉장히 슬픕니까? 그리고 굉장히 비참하다 여겨지죠. 그죠? 어떤 이는 막 자살하기도 하고 젊은 나이에 생을 스스로 마감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사고로 허망하게 죽기도 하고 어떤 이는 정말 장수하다가 누구나 다 인간적으로 부러워할 만한 그런 죽음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 진짜 그 죽음의 가치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통해서 죽음에 대해서 보다 더 참 현실에 맞게, 진리에 맞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제 이런 대제사장이 의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이 문제를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줄 수 있는 참 제사장이, 참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 제사장들이 희미하게 보여주는, 희미하게 의식적으로 보여주는 이 문제를 보다 밝히 드러내셨거든요. 제가 여러분께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이 내용들이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알려졌고 그것이 이제 신약성경에까지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대해서 재정립을 하고 또 우리가 모두 피할 수 없는 죽음에 대해서도 그 죽음의 의미를 새롭게 여기게 될 때, 그리고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게 되실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래전에 이런 모형과 그림자로서 은혜를 받았던 그 은혜를 동일하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사장을 바라봅니다. 혹은 대제사장을 바라봅니다. 그의 엄격한 정결함, 엄격한 그런 거룩함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자신들을 부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늘 곱씹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날마다 바라볼 때, 그분의 역할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할 때,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우리의 목표가 달라지고 우리의 지향점이 달라질 때 우리는 이스라엘과 동일한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전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장들은 여전히 한계가 많고 동일한 인간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이들을 여러 가지 의식들로 묶어두셨지만 이들은 여전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죠. 그분은 인생을 처하셨지만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장차 오실, 우리는 이미 오신 분으로 알고 있고요. 그죠? 이들 입장에서는 장차 오실 참 메시아를 이 제사장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어깨다모로 보는 거란 말이죠. 자, 여러분,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어떻게 얘기했는지를 확인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히브리서 7장을 보겠습니다. 7장 23절 제가 읽을 때 그럼 잘 한번 보십시오. 내용을 어렵지 않으니까요. 내용을 이해하고자 하시면서 잘 보십시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고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드린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사장의 그 거룩함을 보면서 그의 정결함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령한 사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자신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갈 때 아, 이러한 정결함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러한 순결함이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할 오늘 제사장의 역할 가운데 강조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화목제와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과 나를 교제하게 하고 화목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 역할은 이렇게 거룩하고 이렇게 흠이 없고 이렇게 죄의 결과로서의 죽음과 단절되어 있을 밖에 없는 이런 존재여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인간이었습니다. 약점이었고요. 자신들도 그 죄로 인한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죄가 없으신 분이요, 거룩하고 참으로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는 분이셔서 진정으로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합당한 분입니다. 아론으로 시작된 모든 인간 제사장들은 실제로는 이 역할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다만 표시하는 존재죠. 그러나 예수님은 진정으로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거룩함을 의지해서 그분의 정결함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간다고 한다면 나는 여전히 죄가 있고 나는 여전히 부족하나 이 제사장의 하는 그 의식을 따라서 나를 대신할 희생제물을 드리고 이 역시 사실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하나의 또한 표상이죠. 그래서 제사 전체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제사 우리에게는 제사장은 자신을 드린 제사장이죠. 인간 제사장은 자신을 드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인간 제사장도 뭘 드려야 되죠? 예물인 짐승을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속죄물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가르치신 것은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복음과 연관하여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레위기 말씀이 항상 그냥 예전의 역사요, 늘 거리가 멀고 잘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은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제사장에 대한 이 규례를 보았을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정결함과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발견하지 못한다고 하신다면 실은 성경을 온전하게 해석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결한 제사장이 정결한 여인을 아내로 취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분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제사장들이 특히 대제사장이 참으로 정결한 여인만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그와 함께 사랑하고 그와 함께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은 이 대제사장은 한 여인의 아내일 뿐만이 아니 남편일 뿐만이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 백성의 어른인지라 온 백성의 주인인지라 그리고 오늘 우리말 성경에 잘 줄을 달아놓은 것처럼 온 백성의 남편인지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녀의 정결함을 보면서 자신이 정결하여서 하나님께 세우신 이 거룩한 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신부가 될 우리를 가리키고 있는 표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저 정결한 아내를 보면서 나도 저와 같은 아내로서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구나 라는 것을 의식적으로 매일매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는 참 그리스도요 참 메시아인 참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늘 의지하면서 아 내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나의 남편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삼위 하나님의 실은 아내와 같은 역할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늘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대제사장에 대한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져야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알려져야 합니다. 사실은 이건 제사장들만 알면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정교하고 또 하나님의 너무나 오묘한 이 은혜들 이렇게 모형과 그림자로서 상징으로서 감춰졌다가 때를 따라서 그리스도 말미암아서 이것이 모든 세계의 교회에 펼쳐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단단하게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을 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움과 하나님의 능력에 탐복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참으로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참으로 나를 이렇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탐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잘될 때 주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한 부분이 되겠죠. 그죠? 그러나 성경은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 자리에서 잘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났구나.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정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뭐 뜻대로 잘 되어지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풍요롭고 넉넉하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이 은혜의 정수가 맛봐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는 실은 거룩한 부름을 받지 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에요. 애굽처럼 아수르처럼 바벨론처럼 세상의 방식으로 풍요로움을 받는 그런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고요.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제사장을 어른으로 남편으로 바라보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이 받은 거룩함의 정수예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너무 허망한 것들에 일희일비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모든 교회에게 보편적으로 주고자 하시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늘 넉넉하고 풍요로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이런 하나님의 규례들, 특히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규례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 더욱더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됩니다. 비록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는 어려움과 고단한 일들이 널려있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남아있고 우리의 몸은 점점 노쇠해가며 또 풀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안을 주고 또 기도할 수 있게 이끌어줌을 경험하게 되며 감사함을 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 자리에 항상 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허망한 자리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헛된 욕심을 늘 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찬송.